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달인 12월입니다. 그것도 12월 첫째 날이죠. 성도님들 모두 올 한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말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 말미의 말씀을 오늘 주시네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수고에 대한 그 지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들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 보았더니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주는 고미불이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격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8절, 21절에도 그 수고하는 일이 미워지고 실망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이 땅에서 하는 그 수고, 마음의 근심과 애씀의 그 소득이 슬픔 뿐이었다. 또 수고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악한 자들의 그 모은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래, 그럼 그렇지. 다 헛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26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전도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자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무려 네 번이나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수고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라고 우리가 따져묻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관한 그런 영상이나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정말 멋진 장관을 이루죠. 제가 어느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주의 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별의 수는 이 땅의 모든 해변의 모래와 사막의 모래, 그 알갱이의 수보다도 무려 10배나 많은 수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너무나 커서 그리고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또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봐 볼까요?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체는 너무나도 오묘하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조 곱하기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보아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그분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와, 우리 주님 정말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외침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수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당하는 수고의 의미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고를 성경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해 아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인데요. 바로 흑암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갇혀서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연기나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의 삶은 오늘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분명합니다. 전도서에서 수고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toil, labo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노동 혹은 고된 노동 이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노동, 노동, 수고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죠.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냥 마냥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분명 일, 노동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을 보았더니 그 첫 시작은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수없이 많은 그 종류의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각 생물마다의 특징, 모양, 쓰임새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100개, 200개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생물이었으니까 그 양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종류는 얼마나 또 다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디서 그런 능력을 그리고 또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마냥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분명 수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수고는 타락 이후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자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이름을 짓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말로는 오늘 말씀처럼 헛된 수고와 노동으로 슬픔과 탄식뿐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헛됨은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텅빔, 허무, 또 무의미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텅 비게 되었고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그 빈자리를 인간 스스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더 목마르고 더 허기지고 더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그 빈 공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생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노동과 수고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복된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꼭 붙어있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꼭 붙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삼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새벽에 삼일교회 성도로 삼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요. 때로는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나무 재배 방식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원줄기가 있고 그 원줄기에서 여러 줄기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뻗어나온 가지들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는 그 가지들을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사이에 이렇게 흡수한 이슬을 조금 더 오래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닥에 둔 가지에 먼지나 또는 흙이 묻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흙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지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서 막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물동이를 들고 와서 그 가지들을 집어 올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죠.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주 통증과 아픔을 느끼십니까? 삼일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내가 꺾여지고, 잘려지고, 들어 올려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잘 붙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당하는 수고는 곧 안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치기하고 들어올리는 것은 분명 힘든 수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수고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쉴 수 있고 또 수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수고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안식과 순종을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는 곧 안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내 생각,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 그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수고는 우리를 이 땅의 것에 계속해서 매이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들은 어떠한 생명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매이게 되면 세상의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마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다가 그것이 덫에 걸리게 되면 달려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싸움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고통과 슬픔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meaningless, 무의미하며 헛된 인생을 살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생명이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에 제가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미혼일 때는 여러 명의 이성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추억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고요. 온전히 내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그 추억만이 내 인생에 오롯이 남아서 함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수고는 유한하죠. 이 모양도 저 모양도 헛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수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한 수고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제게 그때 이런 일들을 저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주님,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저는 아직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이것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추억이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회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의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그중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견눈질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나요? 그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땅을 살았다가도 내일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 아래에 머물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견눈질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시시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남는 수고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심판날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남는 수고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일들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3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각자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